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이요.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 따와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게 잡았고,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주후 AD 67년 가을에 로마 감옥 안에서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에베소에서 사도 대신에 영적 지도를 하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냅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서신에, 그 마지막 서신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Drink offering이라고 그러죠.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준비된 제물 위에 술을 붓는 것이 그 제사의 마지막 순서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처형을 앞두고 자신의 생애가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다가 다 부어져서 소진한 상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떠나야 될 시각이 당도했다, 이것을 직감하면서 이런 정황에서 서신을 작성해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서신은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이 편지인데, 이 디모데는 목회 사역을 맡고 있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시작할 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서신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오늘은 한 구절에만 주목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구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 이 서신을 받게 됐는지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유대인 남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경건한 삶을 산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보통 아이가 5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조금씩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5살 된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 밑에서 그분들이 읽어주는 구약 성경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루스드라라는 도시입니다. 그 디모데 가정이 그쪽에 살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면서 메시지를 전했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디모데는 10대 청소년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 사이에 2년이 지납니다. 2년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지나면서 그 루스트라 지역에 갔더니 아주 보석 같은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고향인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도 소문이 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여행 출발했을 때 일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10대 청년 디모데가 바로 2차 선교 동역자로 이것을 계기로 사도 바울과 평생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시점 이 서신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 처형되어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감출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너무 그가 보고 싶습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절실한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디모데가 서신을 받고 로마에 와서 그 얼굴을 보고 죽을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서신 한 분이 오고 가는 게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디모데가 오기 전에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사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영적 지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모르는 것이 없는 성숙한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금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미 영혼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20년 가까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를 향해서 너는 5살 때부터 이 성경을 처음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선교사에게 헌신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의 영혼을 완성시키는 그 지혜가 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도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강조합니다.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물론 이 컨텍스트상에 문맥 가운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에 더하여서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66권을 보화처럼 자산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 66권 전체가 필요해요. 음식을 편식하는 아이들 아토피니 뭐니 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을 편식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편식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는 보면은 이거는 후서를 우리가 다룬 것이고 몇 년 전에 썼던 디모데전서 6장에는 보면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완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물론 그는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럼 완성이 되었을까요? 완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님에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쭉 읽어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본문으로 삼았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격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어떠한 파워 효과를 나타낼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림을 받은 디모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가 성경 말씀이다라고 옥중에 있는 사도바울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갖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의 생에 각 개인에게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참만해요. 디모데가 지금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영적 지도자이지만 성경 말씀이 주는 자양분을 더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계획하신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새 피조물, 새로운 차원의 창조물, New Creation이라 이렇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혼 내부에 신비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감각기관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보여봐.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과거에는 주님 모를 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의 체험이 없을 때 이런 의문을 갖곤 했죠. 그 영적 맹인 상태에 있을 때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고 그분을 인식하기 힘들어요. 옛날 로마 제국 치하에 전쟁 포로로 잡힌 경우 이제 전쟁 포로로 잡힌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포로를 죽은 시체와 얼굴과 얼굴을, 배와 배를, 다리와 다리를 함께 묶어서 두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끔찍한 악취와 독성 때문에 산자의 몸을 썩게 해서 끝내는 파멸시키는 어찌 보면 가혹한 형벌 행위 가운데 하나죠. 그리스도 밖에 있든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상태로 죄라는 시체와 함께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가 왕노릇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그래서 언젠가 이 육신이 분리될 때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어 버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 그런데 오늘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거듭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사람의 의식 자체가 하루아침에 전적으로 새롭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의지, 지성은요. 예수를 영접하기 한두 시간 전과 똑같습니다. 그 상태는. 예수를 오늘 영접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갑자기 영혼을 자랑하게 된다든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야채를 싫어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갑자기 야채 같은 것이 편해져서 먹는 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다이어트 하는 것은 힘들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할 리가 없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10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할 리가 없어라는 게 무의식 가운데 깔려 있어요. 영혼 내부에 가지고 있던 생각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런 잘못된 확신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당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감각기관이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 어떤 작업이, 거대한 작업이, 아주 지속적인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치가 않다. 이것은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서커스에 동원된 거대한 코끼리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4, 5톤 정도의 큰 무게예요. 코끼리 한 마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4, 5톤 무게 코끼리 같으면은. 그 서커스장 전체를, 구조물을 다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4, 5톤의 무게이면. 근데 그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 매여 있어요. 얼마든지 거대한 몸집으로 서커스장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왜 얌전하게 묶였을까요? 왜냐면은 이 녀석이 6, 7개월 됐을 때, 몸집이 아주 작았을 때 작은 쇠 막대기 아니면 그 나무 말뚝에 매여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요동을 해도 몇 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계속 매여 있는 상태, 자기 몸만 아프고 고통을 가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말뚝과 이 쇠 고랑은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때부터 7, 8년 아니면은 12년이 지났어요. 성장한 4, 5톤의 거대한 몸집을 가진 코끼리가 되었어요. 모든 것들, 쇠 말뚝은 물론이고 다 뽑을 수가 있어요. 기둥도 다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 괴력이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에 매여 있습니다. 어려서 새끼일 때 가해진 생각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의, 지성의, 의지 세계. 이 생각의 제한을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 이야기합니다. Stronghold, 견고한 진이. 어릴 때 버릇 커서도 지속되죠. 그래서 삶을 제한하는데 이 무슨 진실입니다. 우리 속상 건데 어떤 게 있나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 때 버릇이 80세가 되어서도 지속된다? 자, 이제 영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 이게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았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ll the habits die hard. 와, 이 습관은 쉽게 죽지 않는다. 아,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어떤 건 찾아보니까 A leopard cannot change its spots. 표범은 자기 문헌을 바꿀 수 없다. 이게 3살 버릇 8까지 간다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과거에 자리 잡은 이 견고한 생각의 진, 제한 때문에 이런 영어 표현을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영적 거듭남이 있고 난 다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남이 있고 난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잘못된 확신은 변함이 없이 계속 지속해요. 목사님 한 40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아니에요. 더 심해져요. 견고한 질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유입시키려고 하는 생명과 은혜가 가로막힙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유입시키고자 하는 생명과 은혜가 가로막힙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라면밖에 못 끓입니다. 이것이 아마 생각의 감옥일까요? OCD가 뭡니까? OCD. OC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그래가지고 강박장애를 OCD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상태에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이 있는데 밖에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 행동을 반복해요. 부모가, 친구가 아무리 말해도 항상 이 행동을 반복해요. 집 입구문에 있는 전등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20번 꼭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요. 목사님 매일이요? 밖에 나갔다 들어갈 때 오늘 출입하는 거 두 번 했으면 이것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는 크고 작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크고 작은 생각의 감옥이 있어요. 저에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자유케 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이 생각의 견고한 진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딜만 하니까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내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에 뭔가 잘못되어 있고 이것이 불편하고 무엇이 가운데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그냥 지내요. 그냥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에 뭔가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무엇이 가운데 자꾸 반복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내가 해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그냥 살아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상담치료사를 당신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그 정도야? 자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착각,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이 느끼고 자신도 이건 아닌데 라는 무의식적인 자각은 있는데 그것을 생각의 감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인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그 문제를 올리지를 않아요. 그 대신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이것을 해달라 그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기도 제목으로 올려진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입구문 전등 스위치를 깨딱깨딱 20번 반복해야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아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만화책 그 Just a Roll With It 이라는 그래픽 노블을 지은 베로니카 아르가월이라는 작가의 자기 이야기예요. 약 한 300페이지 정도 된 만화책인데 거기 보면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부모나 언니들 눈에는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그냥 살아가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은 해요. 그러면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다시 행하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생각의 감옥이 깨어지지 않고 그 습관을 반복하니까 아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포기합니다. 함께 레위기 11장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 주목해 주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주인이 되려고, 너희의 삶의 지휘자가 되려고, 너희 목자가 되려고, 너희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해 두시고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전반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소유? 주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소유 삼으신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겠죠. 그러면 성육신 하신 아들이 대속의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획득했다면, 그래서 소유 삼으셨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겠죠. 이 소유권 주장이 이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내가 노예를 소유했다. 노예 주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에 미국 생각해 보십시오. 면화 농장에 투입된 흑인 노예들. 인권이 있나요? 백인 주인에게 소유된 노예. 부정적인 그림이에요. 잘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렇게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괴롭히고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 그것이 30년이든지 40년이든지 이 기간 동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제한들,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살밖에 안 된 딸이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기다려야 돼요. 시장을 보고 기다려야 돼요. 이 아이가 전등을 20번 끄딱했다 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이가 자유롭게 되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아이를 자녀 삼은, 그 백성 삼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 아이로, 내 새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장하기 원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암송구절로 택하면 그 주는 거저 먹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엄청 파워풀합니다. 여기에 진리를 두 단어, 진리를 아침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하면서 오는 신선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게 주는 임팩트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한글말로는 진실을 알지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영어로 만약에 쓴다면 팩트를 알지니 그렇게 해도 됩니다. 팩트를 알지니 팩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제한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억누르고 무의식 세계 가운데 나를 잡고 있는 이러한 것들,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팩트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살아있는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품 개발자들은 어떻게 했든지 유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 전략을 세웁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상품을 자기들이 개발한, 그것이 뭐 프로그램이든지 제품이든지 아이디어든지 뭔가를 팔려고 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 전략을 세워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보다, 글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지나 소리를 통해서 훨씬 더 유저들, 사용자들의 관심을 잘 끌더라라고 판단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인터넷을 클릭을 하면은 그것이 뉴스든지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아침 뉴스 글 하나를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해요. 뉴스 기사 내용과 그 주변에 수십 개의 사진과 이미지가 동시에 툭 뜹니다. 우리 현실에 왜 그래요? 상품 개발자들이 우리에게 이미지나 소리를 통해서 훨씬 관심을 효과적으로 사로잡더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나는 아침 뉴스글 하나 한 5분 정도 읽고 나가기를 원해요. 잡히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인터넷 환경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 작은 영역에서 나는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했는데 내가 알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 지금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나의 시각을 사로잡음으로써 상품을 팔겠다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런 진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내가 자유로워질까? 상품 개발자들이 쏟아놓은 그림이나 사진 없는 웹페이지를 브라우징하면 되겠죠. 사진이나 그림이 없는 웹페이지 뉴스 검색이 가능할까? 사진이나 이미지가 뜨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이 시작된 아주 원시 그때 넷스케이프나 그때로 돌아가야 돼. 혹시 넷스케이프 아세요? 초기에 저는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로 크롬을 사용하는데 유튜브를 검색하는 중에 7 free Chrome extensions you should be using right now. 당장 사용해야 할 확장 프로그램 7개, 그것도 공짜예요. You should be using 이런 말에 우리 약하잖아요. 당장 사용해야 할 7개 공짜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크롬을 쓰는데 이 확장자에 애드온 해놓고 이 브라우징 하는 것을 쉽게 하는, 딱 보니까 그 중에 텍스트 모드라는 확장 기능이 있어요. 텍스트 모드라는. 자, 그것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게 올렸습니다. 그게 클릭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웹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미지나 사진이 전부 다 회색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글자만. 문서 작업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는 것인지 몰라요. 문서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배너나 이미지나 사진 때문에 저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깔고 난 다음에 어떤 때는 제목 찾기도 힘들 정도로 이것이 광고인지 아니면 그 아티클 중에 일부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회색 처리되고 글자만 보여요. 산만함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와 관련된 진실 하나를 내가 알고 조치를 취했더니 자유함이 임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영역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경험이 있는 그의 곧 완성을 위해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착념하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가 잉태되기 전에 남편과 아내는 가족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도 그렇고 임신 중에도 그렇고 출산하고 옹알이 가정 가운데 모든 순간 부모의 손길이 개입하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래요. 이것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섭리해 놓으셨고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DNA를 조성하셨고 그리고 지금 약속을 주셔서 언젠가 만날 것을 소망 가운데 품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주님께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다섯 살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온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20년 해오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과 곧 육신적인 이별을 할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기에 합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또 근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금 부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좀 더 완벽한 차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면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혼 내부에 인간적인 잘못 구축된 그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많다. 참 많다. 성경적으로 이것을 저는 견고한 진이라고 했는데 이 견고한 진은 거듭나는 순간에 이례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허물어뜨리는 작업 과정을 거쳐야 허물어진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현성에 대한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 이렇지? 왜 이것이 나의 삶을 발목 잡고 있지라고 크게 의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 제목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공략되어져야 됩니다. 이 작업 통로가 무엇인가? 영혼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잘못된 확신과 인간적인 그 이론, 나를 제한하는 그런 것을 허물뜨리는 작업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작업 통로가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왜 입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결과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주인공,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는데 원하는 분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아, 돈을 주고 빌려줄까? 부모가 상담과 만나게 하려고 설득을 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고 얘가 계속 화를 내요. 중국 여자애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화를 낼 때마다 자신 문제가 없다라고 해요. 320페이지 정도로 된 책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토록 싫어했던 상담실 선생님과 만나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작가의 그 노트에 보면은 이런 권면의 말이 나와요. 독자들 가운데 자신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사를 알아보라고요.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괴롭혀온 강박증상 OCD에 작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변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오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는 이 본주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기록된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례적이지 않고 이례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마음 편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한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가온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기까지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고 관련된 팩트를 알기 위해서 생각하고 이 문제를 두고 내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소유 삼으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완성을 맛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